그러나 장재민은 당서기가 되면서 과감하게 3개 대표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산당이 얘기한 노동자 농민 외에 부르주아 계층까지도 포함한 전 인민의 단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천하죠. 이게 오늘의 중국을 만든 거다. 오늘은 이 중국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남다른 감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 1989년 연말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KBS에 취직하고 있었고 저 혼자 덜렁덜렁 간 것이 아니라 비사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중국의 비공식 초청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한국의 그 당시에 정부의 각 부처, 주요 부처의 핵심 실국장들과 더불어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로서 인해서 저는 그 후에 이 대중국 관계 또는 사회주의권 국가하고의 교류를 위한 이러한 외교 통상부 밑에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사단법인에서 북방저널이라는 잡지와 또 대륙신문, 중화신문에 이르기까지 이 언론을 창간하고 또 북방정치경제학교라고 하는 최초의 북한, 중국, 러시아 교육을 시킨 교육기관을 개설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 이 대륙관계 문제, 이 동북아 문제를 지금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 문제의 흐름은 저는 일반 학자들이라든가 또 일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각을 조금 틀리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현장에 가서 그야말로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또 중국의 이 변하는 모습을 한두 차례 그냥 대충대충 본 것이 아니고 89년 이후에 90년에 단체가 발족이 되고 그 발족된 단체에서 91년에 추교도 되기 전에 북경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했고 그러면서 중국의 최고위층과 또 회담을 했고 그의 연속선에서 한중수교인 92년 8월 24일 날 3일 후 27일 날 축하사절단을 직접 인솔 해서 제가 중국에 들어갔고 그런 연장선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중국대표부를 97년에 개설했고 이러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중국의 지금 시진핑 지도부의 이 변화에 이 안과 박 또 중국 내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나오는 시각과 조금은 결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런 가운데에 최근의 중국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1기, 2기를 지나서 3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 각 그 5년 기간의 변화에 큰 맥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한 역대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선 시진핑 1기는 2013년부터 18년까지인데 이때 시진핑은 국가총서기와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죠.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후진타오 시절에 9명에서 7명으로 정격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내걸은 것이 반부패 반부정 척결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건 게 중국몽. 이 중국몽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이 당나라와 청나라 시대입니다. 특히 청나라 시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말기에는 그 열강에 의해서 참 순환을 당합니다만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전까지는 중국은 전 세계 당시에 무역량의 30%를 능가하는 무역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화려한 중국 시대를 다시 실현시키겠다 하는 것이 시진핑의 또 목표였다. 그래서 중국의 부흥과 강국화를 처음부터 내걸고 시진핑 체제는 출범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기 때는 이제 본격적인 이 변화를 시도하죠. 그게 18년부터 23년인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일대일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대일로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중국이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자기와 실크로 전 세계를 제패한 셈인데 일대에 해상 실크로드가 있었고 육상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무역을 해온 건데 이거를 지금 다시 되살려서 육상과 해상으로 전 세계에 힘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라인을 구축하겠다. 이게 일대일로 정책이에요. 이걸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왕우징이 이 전략을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우징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벌써 이기 때가 되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그대로 다 시진핑의 임기를 채우면은 23년부터 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1차 목표가 27년에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1차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상 중국이 속으로 숨겨놓은 대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1949년 10월 1일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되면서 그 이후에 최근에 중국이 G2의 역할로 급부상하면서 중국 내부에 콘소시엄 돼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름지기 2049년 10월 1일.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지 100주년이 되는 49년에는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서겠다. 그걸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1차 대만 통일을 27년에 함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모름지기 통일국가로서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그거를 시진핑이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 이게 시진핑의 장기 연임을 묵인하고 묵과하는 그런 저변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 자체가 좌초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미중 패권이 너무 빨리 가셔야 된 거죠. 등 샤오핑의 도강양 얘기도 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타임즈가 시진핑 2기가 본격화되면서 그다음에 3기로 넘어가면서 특집을 실었어요. 시진핑 특집을 실으면서 그 제목이 뭐냐? 시진핑 사진과 더불어서 땡큐 시진핑입니다. 땡큐 시진핑 대단히 감사하다. 미국은 당신한테 감사를 보낸다. 그게 어떤 저의가 있겠느냐? 숨은 뜻이 뭐냐? 행간이 뭐냐? 그 얘기는 중국이 급성장함으로 해서 이미 미국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시진핑이 대놓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1대1로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나오니까 중국을 칠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대중국 하이브리드전에 의한 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거에 무역전쟁이 앞서 있는 거고, 관세전쟁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패권전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국과 미국하고의 관계에 이 흐름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진핑이가 이 3연임을 마치고 4연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년에 예정된 이 사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게 1년에 1회 개최하게 돼 있고, 특히 사중전회는 차기 권력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벌써 시진핑이의 권력의 누수를 보고 있는 거고, 특히 군부 장악, 이 모택동부터 나온 게 공산당의 힘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근데 인민해방군을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핵심 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수석 자리도 임명을 못하고 있고, 주요 지휘관 삼성 장군, 사성 장군의 지휘관을 14명이나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고. 이거에서 단적으로 시진핑의 힘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내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는 별로 부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중전회의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등소평 이후에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빼이따이허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8월에 나옵니다마는, 이게 빼이따이허라는 데가 하북성의 진앙도 시에 있는 하나의 구입니다. 북대하구라고 해서. 근데 유명한, 청나라 때부터 유명한 국제 휴양지입니다. 청나라 때도 외국 사신들이라든가 외국인 오면 접대하던 장소인데, 이게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등소평이 거기서 이제 북대하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이 북대하라에서 거의 한 달이 넘게 중국의 최고 원로들이 중국의 1년을 평가하고 중국의 차후의 1년과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다 결정이 돼요. 사중전회는 요식행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따라서 금년 8월에 북대하회의를 이미 마쳤고, 여기에서 이미 방향성은 결정이 돼 있다. 발표를 안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북대화 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교통정리가 된 거냐. 이건 물론 베일에 쌓이는 탑 시크릿입니다만은, 그거의 연장선에서 지금 사중전회의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흘러나온 뒷얘기에 의하면은, 원로들이 이미 등을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그때 3연임에 연결된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23년입니다만은, 후진다오가 행사 중에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뭐 후진다오 유배가 된 거죠. 감금이 된 거고. 그 후진다오가 최근에 공식 성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세 개의 당파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는 태자당과 상해방이 있죠. 장점인을 비롯해서. 거기에 중요한 게 공천당입니다. 공천당. 중국 청년 공산당. 공산당 청년 조직. 이게 후진타오를 비롯해서 리거창, 거기에 후추나 왕양, 이게 다 공천당 출신들이죠. 그 공천당 출신들이 최근에 다시 정면에 나오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진핑의 여러 가지 거취와 힘을 추산하는 그런 변수로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역대 지도부는 어떤 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만은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이 되면서 모택동이 사실 국공합작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로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76년 문화혁명이 끝난 76년에 사망함으로써 모택동 시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66년부터 76년. 그게 이제 대약진운동과 집단농장 이런 데 실패로 인해서 문화혁명을 해서 대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사실을 합니다. 그걸 이어서 등소평이 76년부터 92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소평은 당시에 아무런 직책을 하지 않았어요. 국가주석, 뭐 총서기 이런 직책을 갖지 않고 뒤에 실력자로서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등소평의 수식어가 붙는 게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대전략가, 대정치가, 이 대자가 쭉 붙죠. 그래서 등소평은 일찍이 러시아 유학을 비롯한 불란서 유학을 했고 영국 유학까지 한 엘리트 인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중국의 큰 방향이 잡힌 거고 특히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특구를 정책을 실현함으로 해서 중국의 급성장을 만든 사람이다. 그 바탕 후에 장점인과 후진타오의 정책에 의해서 오늘의 중국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등소평 말기에 중국의 또 대사건이 하나 또 터지죠. 당시에 중국인들은 문화혁명의 제2의 문화혁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6.4 천안문 사태입니다. 제가 89년 말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태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재 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문화혁명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 중국이 마비가 됐었고 다 중앙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도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좀 천안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국가주석 총서기가 조자양 아닙니까? 조자양은 천안문 사태의 진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경군구 당시 북경군구의 군사동원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등소평이 심양군부, 당시에 심양군부와 후에 이제 국가주석까지 하는 양상군을 불러서 심양군부를 해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합니다. 등소평은 과감하게 명령을 내리죠. 이금은 더큰 혼란이 벌어진다. 강력한 진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때에 장점인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인 등장의 비사가 있죠. 당시 이게 천안문 사태의 휴로 조자영이가 실각되고 그 후임을 결정하는 건데 이걸 원로회의에서 등소평이가 결정을 합니다. 등소평은 그 혼자의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원로 한 10여 명의 정확한 인원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만은 의견을 다 물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장점인이가 가장 많은 표, 세 표. 1절에 하면 3표가 나온 겁니다. 뭐 엄청난 다수결로 된 것도 아니고 과반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걸 존중해서 등소평은 장전민을 지명하죠. 후임 당서기로. 그런데 그때의 북경을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혼란 시대라서. 그때 장전민은 상해 당서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변장을 하고 북경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그러나 장제민은 당서기가 되면서 과감하게 3개 대표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산당이 얘기한 노동자 농민 외에 부르주아 계층까지도 포함한 전 인민의 단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천하죠. 이게 오늘의 중국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아울러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장제민이 23년까지 하고 이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공천당의 호금도입니다. 호금도는 사실 2인자를 10년 가까이 2인자 노릇을 하고 당 총서기가 된 사람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호금도를 지명한 게 등소평이에요. 등소평이가 미리 10년 후를 내다보고 호금도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끝에도 사실은 장제민이가 쉽게 안 내놨죠. 자기 10년을 등소평의 그 참 원칙 10년씩 해서 5년 5년 1기 2기만 하고 물러나라 하는 이거를 다 이제 철저히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미련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1년을 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하는 선진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중국을 근대화하겠다 하는 정책을 핀 거고요. 이런 토대 아래 시진핑이 등장하는데 시진핑이도 벌써 부주석 때부터 모택동에 대한 향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때 국가주석이 되기 전에 서방 언론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 시진핑의 이 가치관이 뭐냐? 정치 철학이 뭐고 방향성이 뭐냐? 왜 그 모택동을 자꾸만 들먹이느냐?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결국 시진핑이 돼가지고 모택동 시절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기 집권으로 갈 뿐만 아니라 다시 공산당 원론에 충실하겠다 라는 거 아래 대중이 공유하는 공유 경제 논리를 지금 또 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시진핑이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공산당 정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자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과 더불어서 이 호화, 사치, 또 정신문란 이거 안 된다. 허리띠 졸라 매라. 마우타이 주도 안 된다. 그런 거 만찬에 사용하지 마라. 또 호화, 만찬 안 된다. 모태동 시절 생각해라.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미 시장, 사회주의 시장 경제 원리로 등소평부터 때부터 펼쳐진 흑묘, 백묘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등소평 논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혁개방 가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변화한 겁니다.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시절이 돼서 다시 모태동 시절로 회귀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강대 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몽이나 1대1로 세계 지휘한 패권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미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전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터집니다. 최근 상황이 그게 바로 731 영화입니다. 이걸 10년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시진핑이가 집권하면서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은 벌써 13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진사진관, 남경 대학살을 다룬 이 영화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이게 인민의 정신개조, 또 자각,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고, 이거로 이러한 변수가 앞으로 시진핑의 어쨌든 실각, 이거의 하나의 대치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과연 이 MZ세대 또는 중국의 지휘부, 원로들한테 얼마나 먹힐 거냐. 이런 변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어쨌든 최근에 중국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로 갈 거냐.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게 이 홍콩과 마카오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구 청나라 시절에 아편전쟁을 통하면서 1842년에 청나라가 패함으로 해서 이 홍콩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50년의 지배를 받은 거고 그거를 이제 1997년에 홍콩이 정적 그 영국하고의 합의에 의해서 반환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또 그 포르투갈한테 거의 400년 지배를 받았던 이 마카오가 87년에 중국과 포르투갈의 공동성명 합의각서에 의해서 99년 12월 22일 날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부활이라 할까 영광과 다 직결된 사항들이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과 더불어서 본인의 최대 치적으로서 이 대만 통일을 이룩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71년에 이제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고 그 바톤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제 중국이 계속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중국의 위협을 느끼는 미국은 최근에 시진핑이는 유엔 노선도 재검토에 들어갔죠. 또 그 아울러서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대만하고의 재수교를 지금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벌써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부 성격으로 승격돼 있고 또 미 해병대가 이미 대만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만은 대만 문제는 결국은 이 세계 지원 패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시진핑의 의도대로 순수하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데 의문을 느끼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시진핑이 그 구도대로 가지가 않을 경우에 역으로 상당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구소련에 우리가 교훈이 있다. 또 사례가 있다. 구소련이 결국 고르바 시절에 1991년 12월 25일 날 무너집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미국하고의 군비 경쟁 또 우주 경쟁 여기에서 국력을 다 소진했다. 더 결정적인 게 아프가니스탄 10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무너졌다. 결국. 자, 이런 사례에서 봤을 때에 만약에 중국 시진핑의 중국이 수세를 몰리기 시작하면은 당장 표면화될 문제가 신장 티벳 문제다. 이것도 뭐 전문가들이 다 이미 짚고 있는 문제죠. 신장 티벳은 사실은 그 청나라 때 흡수된 거고 그 후에 다시 독립돼서 있다가 중국 공산당이 발족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나고 나서 다시 뺏은 땅이죠. 그러나 민족도 너무 이질감이 크고 지역도 너무 이질감이 크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독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자비하게 지금 그걸 제압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다섯 개의 소수 민족 자치구와 이게 직결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신장 티벳 문제가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몽골 자치구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곤명, 안남, 이쪽 일대의 장족 자치구. 또 여화 자치구 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불씨가 되고 수가 있고 거기에 홍콩 마카오 문제도 남아 있는 불씨다. 그것이 향후 중국의 이 힘의 여부에 따라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거냐, 이런 문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의 향방은 특히 북한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칠 것이고, 북한의 변화는 결국 한국,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동북아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이 한반도를 중심한 주변 4강의 변화를 잘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의 하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